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그런 것 보여주잖아요. TV를 가까이서 보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보고 TV의 내용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5살 때 안경을 꼈거든요. 5살 때 안경을 낀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이제 이후에 알긴 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TV를 가까이에서 보는 걸 저를 보시고 얘가 왜 자꾸 TV를 가까이에서 보나, 부모님 자꾸 뒤로 보냈는데 저는 계속 앞에서 봤던 거죠.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다 보니까 눈은 더 나빠지고 5살 될 무렵에 안경을 끼기 시작해서 여지껏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네, 안경을 껴서 뭔가를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안경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뭔가 먹어서 내가 그 결단으로 삶을 이렇게 일구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떠한 것을 접하고 무엇을 내가 먹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환경을 조성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 부여가 되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먹어지는지가 되고 그래서 또한 그걸 통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아가죠. 이게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뒤다라는 게 아니라요. 서로 상충작용을 하면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뭐 여기 남성분들은 차에 보통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차를 딱 사게 되면요. 이 차 저 차 막 봅니다. 차를 보다가 아, 내 이 차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차를 딱 고르면요. 길거리에 뭐만 보이죠? 내가 고른 차. 그 차가 분명히 안 보였는데 갑자기 그 차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뭐 세탁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뭐 필요한 거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사고자 할 때 그거를 딱 고르고 나면 그게 확 눈에 띄죠.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좋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빨리 사고 싶다 아니면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에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눈여겨보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 곧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 2016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2017년을 맞이할 때에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면 2017년은 여지없이 그 길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앞에 나와서 우리 멋진 찬송으로 또한 자신의 길을 어떻게 가겠노라고 이렇게 찬양을 올려줬던 우리 김규만 형제도 분명히 자신의 계획, 자기가 바라봤던 독일이라는 그리고 성악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한 내년의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던 것, 또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동일한 의미에서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느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우선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람은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는 성장해 간다고 얘기하지만 점점 쇠약해집니다. 시간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겉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봐야 한다,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 여기 낙심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한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만한 이유와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낙심은 왜 드는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낙심이 드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마음에서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 군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왔다 갔다, 즉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그 마음의 상실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부모님들로부터 자기가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될 때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뭐처럼 보일까요? 아, 자녀들이요? 슈퍼맨처럼 보입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부모님으로 보이죠. 왜 그렇죠? 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우리 아빠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 좋은 것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좋은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빠도 우리 아빠만큼 좋은 분은 없어. 왜냐하면 다른 것과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늘 언제나 존경하는 분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낙심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한 군데 두지 못하고 두 가지로 흩어져 있을 때 낙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 대비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겉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겉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속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속과 겉을 동시에 보기 시작하면 어느 것이 세상에서 더 나을까로 두 마음을 품게 되기 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겉사람은 육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 그리고 또한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의미를 두고 첫 번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겉에 있는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영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즉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피조물에 대한, 즉 우리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계속 되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 가운데는 이원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신실한 거고 좋은 거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떠한 것은 무조건 안 좋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조건 좋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로도, 즉 이 그리스 당시의 배경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유대교식 생각으로는 이론론,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그대로 나이거나,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겉사람은 나 자신, 나는 점점 늙어가고 나는 후패하고 나는 점점 내 자신이 점점 망가지는데 나의 속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위에 있는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요. 우리의 육체와 같은 삶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빛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인지 말입니다. 교회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남들 앞에 눈에 띄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어느 위치에 서면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누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즉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내 겉을 속과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이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겉은 환경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환경은 이렇게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 같이 보이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낙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의 보배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5장 17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며 또한 동일하게 2016년 11월 마지막 이 수요일을 보내는 아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나라는 존재를 주목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주목하겠다. 내 삶에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만족하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16절 말씀을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내 주위와 환경을 바라봐서 낙심하고 그리고 내 속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따뜻함과 사랑과 은혜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환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지금 이 현재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상황은 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즉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현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후서를 편지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즉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어떻다고요?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제 정말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요. 아니, 그 현실 앞에 놓여진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둘러보아도 그렇죠. 편부모 가정 가운데 자라거나 또한 부모님의 손에 질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봤을 때에도 특별히 우리 양정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요즘 가정에서 바르게 온전한 가정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엄청난 영적 도전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비방하거나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엄청 편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큰 도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6.25 전쟁 이후로 복음이라는 것이 더욱더 강성하여져서 이 나라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흥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인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갈 곳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많은 물질적이고 그리고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이 도리어 화살이 되어 우리에게로 지금 날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어디에서 파야 할까요?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다시 팔아봐야 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즉 교회 앞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이죠. 중한 것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경한 것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기에 녹록했을까요? 난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간다. 이러했기 때문에 그는 살만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를 한번 잘못 전했다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는 길은 일쑤였고 매를 맞아 그리고 죽기까지도 한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은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록치 않은 사회와 가정, 삶의 모습들 속에 이 일을 어찌할꼬, 어떻게 난 살아가야 되나, 또한 믿음의 과도기 앞에 놓인 우리의 문제들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아왔고 뭔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이제 우리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문제가 중한 것이 아니라 경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 닥쳐진 환란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두려운 것을 바라볼 때, 즉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 도전 앞에 설 때에 두렵기 일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환경을, 그런 환란을 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위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지금 받는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되고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뭔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환란에 경한 것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할 때 말이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비례하여서 그 성공의 척도 아니면 그 결과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앉아있는 것,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공부에 하는 그 집중력을 통하여서 앉아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 어려운 시간이 앉아있는 것이 곤욕스럽지만 이후에 네가 잘 될 거야. 이 앉아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네가 더 성공하고 더 값진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놓여있지만 그 고통이 경한 것으로 보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인정받죠. 잠시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놓여진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유혹인 뒤에는 어떻게 됐죠? 더 깊은 수렁 같은 감옥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환란이 경한 것이다. 이거 조금만 지나면 난 총리가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총리가 될지 그리고 그 애굽 땅을 통치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환경과 문제들을 중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목하여 봤던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단은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성공해야지. 잠깐 괜찮아. 라고 말이죠. 그 정도는 타협할 수 있잖아. 라고 말이죠. 아니 이것만 지나면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너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요셉은 자신의 눈에 그런 환란과 그리고 또한 찾아온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중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서두에 말했듯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물질 세계냐 영혼의 세계냐를 이야기하기보다 나 자신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도전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민감하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중하게 여겨집니다. 사람 관계 안에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세상에서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너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기, 한 시간을 버티기, 매일매일 숨쉬고 내 삶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내몰려 있습니다. 급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소망과 희망은 점점 희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마음 둘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그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전인적으로 또한 통전적으로 말하기를,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또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나라,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이, 그리고 또한 새롭게 피조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는, 영원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인사했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마지막 하나 더 붙이려고 합니다. 제발, 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2016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